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서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과 함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안나 여선지자의 아름다운 삶을 상고할 때에 성령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본문 누가복음 2장 25절로 3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시므온의 증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누가복음 2장 36절로 3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안나 여선지자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구유에 탄생하신 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 주님을 증거한 사람들을 차례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탄생하신 어린 예수님을 첫 번째로 소개했던 사람들은 바로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양을 치는 목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을 증거하도록 한 사람은 바로 시므온이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안나 여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바로 이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36절에 보면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안나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왜 하나님은 안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신 사실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안나를 부르셨는가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안나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히브리 말의 한나가 바로 이 헬라 말에 나오는 안나인 것입니다. 한나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은혜, 그레이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안나에게 40일째 된 어린 메시아를 만나게 하였으며 그리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도록 했는가?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안나 여선지자의 증거. 외롭게 살아온 84년,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그래도 마음에 가득 찬 소망이 있음은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숨은 비밀이 그칠 줄 모르는 샘물처럼 흘러내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말씀이 그 입술에 있어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 선지자라 불려졌다. 마침 40일째 결례의 날에 예루살렘 성전에 나온 그 아기를 보고 이스라엘의 구속자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 아기가 그분이라고 증거하였다. 고달픈 나그네 길에 힘없이 살아왔지만 안나의 이름은 하늘에서 길이 빛나리라. 첫째로 안나는 여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가문의 사람도, 즉 보잘것없는 가문의 사람도 하나님은 불러서 크게 쓰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셀지파의 자손으로 태어난 안나라고 하는 이름을 누가가 특별히 지목한 것은 이 아셀지파는 그야말로 존재 없는 뛰어나지 아니한 지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아셀지파는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서 잃어버려진 지파, The Lost Tribe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셀지파가 차지했던 땅은 제일 북쪽 갈릴리 북쪽에 납달리 지파와 함께 나란히 땅을 차지했는데 제일 북쪽에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지파였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서 이 아셀지파는 뛰어난 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없었습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름 하나하나를 그 열두 지파의 이름을 불러서 축복할 때도 이 아셀지파의 이름은 맨 나중에 언급되었던 것입니다. 사실상 창세기 30장에 보면은 이 아셀이라고 하는 아들은 야곱이 낳은 여덟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내 레아의 여종 실바가 낳은 여덟 번째 아들이었다면 모세가 축복할 때도 여덟 번째로 했어야 될 텐데 이 아셀이라고 하는 민족은 제일 마지막에 쓴 이유는 별로 이름이 없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이름 없는 가문의 자손으로 태어난 안나이지만은 하나님이 높이 드셔서 여선지자라고 하는 귀한 직분을 허락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쓰실 때에 그 가문에 관계없이 또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쓰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이라 되어 있습니다. 바누엘이라고 하는 아버지에 대해서도 자세한 내용은 전혀 기록되지 아니하였지만 바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브니엘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브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창세기 32장 30절 이하에 보면은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가서 종살이하고 난 다음에 거부가 되어 돌아오게 될 때에 원수 갚기 위하여 복수심을 가지고 있는 에서 형 에서를 피하기 위해서 얍복강을 건널 때에 모든 떼들과 자기 아내와 재산을 앞세우고 야곱은 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나에게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가지 않겠다고 밤새도록 씨름을 했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야곱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시고 야곱에게 야곱아 내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이럴 때 야곱이 거기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불렀습니다. 브니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의 얼굴이라는 말이고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The face of God.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고 여기에서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이름이 브니엘입니다. 그런데 이 안나의 아버지의 이름이 바누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인데 어쩌면 이 안나의 아버지가 이처럼 경건한 사람이 아니었나 우리가 상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안나라고 하는 사람을 보기 드물게 여선지자로 불렀다고 하는 이 점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여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혹시 불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여자를 쓰셔서 귀하게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안나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유대 백성 가운데 몇 사람 안 되는 여선지자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까?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일곱 여선지자가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리고 모세의 누나 미리암, 그리고 사사 드보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리고 아비가엘, 훌다, 그리고 에스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여선지자로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 없는 가문, 보잘것없는 여성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쓰셔서 귀한 선지자로 사용했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은 여자를 사용하시사 남자를 돕는 배필로, 부족을 채워주는 배필로 사용했다고 하는 사실은 여성의 아름다운 위치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많은 남성들이 있지만은 그 여자가 부족한 남편의 연약한 점을 채워주지 아니하면 남자가 남자로서 활약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여 창세기 2장 18절에는 하나님은 여자를 가르쳐서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을 향하여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다시 말하면 여성의 위대한 점은 부족한 남성의 연약한 점을 보충하여 주어서 그 남자로 하여금 훌륭한 남자가 되게끔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남자가 훌륭하지 못한 것은 다 여성도들이 훌륭한 배필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자가 훌륭하게 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는 여자에게 더 중요한 의무를, 임무를 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하나님께서는 이 안나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가문 여자인 그를 부르시사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여선지자로 불렀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안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선지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으로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남자든 여자든 누구를 도와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돕는 자의 위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은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나라고 하는 사람의 훌륭한 점은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안나는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산한 후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그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라고 해석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 한글 번역에 있어서 다소 문제가 되는 말입니다. 우리 한글 번역에 따르면 안나라고 하는 분이 결혼을 했는데 7년 살다가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지금 84년이 지났다. 우리 한글 번역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고 있는데 이 번역 원문을 헬라 말에 비추어 해석한 조셉 피츠마이어라고 하는 분의 해석과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라고 하는 그 번역에 의할 것 같으면은 이런 해석입니다. 안나가 결혼을 한 후 7년이 되어서 남편은 죽었고 그리고 지금 안나의 나이는 84세가 되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은 번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나는 남편을 잃고 오랫동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만약에 안나가 20살에 결혼을 했다면 7년 지나서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27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부가 되고 난 다음에 57년 동안이나 혼자 살아서 지금은 84살이 되었다고 했으니,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아니 안나가 만약에 17살에 결혼을 했다면 과부된 지 60년 동안 혼자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남편을 잃고 60여 년 동안 어떻게 안나가 혼자 살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혼자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비록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지만은, 그에게 좋은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 없었지만은, 안나는 오직 이 긴긴 세월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가 살아왔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16편 1절과 2절에 보면 다윗이 위대했던 것은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위대하게 의지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윗에게는 군대도 있었고 많은 권력도 있었고 놀라운 일들이 있었지만 다윗은 그것보다도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께 의지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내가 가지고 있는 군대도 그것보다도 나에게 진정한 복은 주님입니다. 이런 고백과 같이 안나의 유일한 소망과 힘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런데 우리 한글 번역에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헬라 말에 이 부정사를 쓴 것을 보면은 절대라고 하는, 결코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서는 이 안나가 절대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She never left the temple, 그렇게 번역하는 것은 안나가 항상 성전에서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안나가 성전에서 방을 얻어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흙간 같은데 자리를 펴고 혼자 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나는 제사장 가문의 자손도 아니요, 그는 제사장도 아니요, 레위 지파도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재울 만한 그런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 결코 그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고 하는 말은, 성전 가까이 살면서 아침에 눈만 뜨면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찾아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찾아와서 때로는 혼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그 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안나의 일편단심,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아마 그가 아파서 도저히 성전으로 향하여 갈 수가 없었다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다니엘과 같이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가 성전을 사모하지 않았나,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84편에 있는 말씀대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오늘 이 시편 기자도 간절한 소원이,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는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나는 이처럼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에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바쁜 시간에, 좋은 날에 할 일이 많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이것이,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7년 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헌당을 할 때에 역대하 7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솔로몬의 성전 헌당을 받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면서 오늘도 찾아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 경배하는 사람, 제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는 뜻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적인 개념은 건물만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돕고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슬퍼하고 애통할 만한 일이 있을 때 함께 슬피 울며 위로하는 일,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함께 즐거워하는 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가 하여야 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 오기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안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늘 지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람 가운데 여자 선지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놀라운 복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안나는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나는 많이 금식하였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안나는 때로는 먹을 양식이 없어서 금식을 하였고, 때로는 먹을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에서 그는 금식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났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간절한 호소요, 간절한 애원이요, 요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나아가셔서 금식하시며 기도하신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더를 보면은 에스더 4장 6절에 온 유대 백성들이 하만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에 에스더는 모르드개를 향하여 하는 말이,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고 마시지도 마시옵소서, 그리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간청하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개가 이 사실을 알고 온 유다 백성들에게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3일 동안 금식한 후에 하나님의 성전에, 다시 말하면 그 왕의 궁궐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할 때에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니느웨 성이 40일이 지나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때에 요나서 3장 5절에 보면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왕이 조서를 내려 사람이나 짐승이나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 것이라고 선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 니느웨 성을 멸망할 것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용서하신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는 1985년도에 하나님 앞에 헌당하여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짓기 전에 우리 교회가 맥클린 루인스빌 장로교회라는 데서 7년 반 동안 있었습니다. 7년 반 동안 있는데 교회가 부흥이 되기 때문에 한 번은 그 목사님이, 게리 핀더라고 하는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이제 두 식구가 한 집에 산다는 게 너무 불편하니 당신들이 나가야 되겠다고 했을 때 우리들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매일 한 사람씩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1983년도부터 매일 한 사람씩 금식을 시작한 것이 오늘날까지 매일 한 하루에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오늘도 주보에 보시면 오늘 금식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고 아래층에 내려가시면 1년 365일 금식표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성도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런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했고 그 후에 93년도에 교육관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이 이 앞에 있는 6.5에이카 대지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한 번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 처소에서 우리가 매주일 5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2부 예배까지 하면은 6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새 본당을 지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83년부터 금식하고 있는 그 금식이 쌓여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는 것입니다. 안나는 이렇게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금식을 하였고 먹을 것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금식을 하였고 그는 늘 기도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나의 삶은 기도가 자기의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음에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나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그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시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그리고 매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와 소원을 보시고 우리에게 영육간의 은혜를 주시는데, 여기 보면은 섬기더니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라고 말씀했는데, 여기 섬긴다고 하는 헬라 말의 뜻은 예배하더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나의 행위는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예배 행위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그리고 오늘 저녁까지 김기홍 장로님을 모시고 전도 간증 집회를 갔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간증을 통해서 들을 때 사랑하는 장로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그렇게 사모하였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영적으로 은혜 주시고 육적으로 은혜 주셔서 모든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니 볼모양 없는 가문에서 볼모양 없는 장소에서 나신 분이지만은 얼마나 크게 쓰시는 것을 볼 때에 우리도 안나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5절에 모세를 기록하기를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많은 사도들이 있었지만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하게 하였고 바울을 통해서 위대한 기독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은 그가 어떻게 충성하였는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불러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지자로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40일째 아기를 안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는 그 예수님을 보고 바로 이 아기가 이스라엘의 구속자요 예루살렘의 구원자임을 증거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고 많은 남자들이 있고 많은 여성이 있었지만은 안나를 통하여 이 놀라운 특권을 이루게 하신 것은 그의 온전한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38절에 보면 마침 이때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결국은 최고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축복은 구원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교회의 표어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안나와 같이 예수님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원자로 증거할 수 있다면 그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가장 복 있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안나와 같이 성전을 사모하시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도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기적,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안나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전을 사모하고 금식과 기도로 예배 드릴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나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부족한 가문에 태어난 저희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워싱턴 지역의 세계 수도인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